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무한한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온데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며 주의 깊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과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도중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초반부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하나로 연결된 그런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3절에 보면은 주의 임하신가 세상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날들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대단히 무서운 그런 현상들입니다. 대단히 참혹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을 이제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될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주의 재림을 깨어서 잘 예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과 주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5장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열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즈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열 명 중에 다섯 명은 슬기로운, 즉 지혜로운 처녀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미련한 그런 처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이제 등불을 이제 들고 나갔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혹시 그 등불에 기름이 다 소진이 되면은 보충할 그 기름도 이제 그릇에 담아다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달랑 가지고 나갔고 보충할 기름은 전혀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막 그러한 상태로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매우 이제 지연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게 되자 10명의 처녀들이 처음에는 이제 모두 졸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을 때에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처녀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그 순간에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충할 기름을 준비해 왔더라면은 그냥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보충해 넣으면은 그 등불은 계속 활활 타 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의 쓰기에도 기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요.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파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신랑이 이제 막 도착을 한 것이고요.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미련한 처녀들을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신랑은 도착한 즉시 슬기로운 처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갔고요. 그 순간에 이제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그 이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황급히 이제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지만은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열처녀 비유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세상 끝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열처녀 비유 말씀 중에서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다 졸며 잘세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졸기 시작하면 잠을 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셰퍼드는 영적인 잠을 믿는 자의 육신적인 방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매추엘리는 이 영적인 잠에 대하여서 너무나 많은 선한 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점점 게을리해 버리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점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식어지며 그들의 은혜가 생생하지 못하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매추엘리는 형식적인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선한 신자들조차도 오랫동안 이제 신앙고백만 하는 동안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점점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잠에 이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이제 식어지고요. 또 은혜가 생생하지 못합니다. 그저 과거에 받은 은혜로 이제 기억만 할 뿐이고요. 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신자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졸면서 점차적으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이끌리게 되면은 그 심령이 강팍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그 심령이 이제 점점 무뎌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이제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열 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모두 졸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제 꾸벅꾸벅 졸았겠지요.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주의하게 영적으로 이제 시작해서 나태해지고 무뎌지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죄의 유혹에 빠진 그런 결과인 것이죠. 존 오웨는 죄가 성공하면 영적 나태함을 낳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이제 성공적으로 성공적이 되면은 그 죄의 유혹을 받았던 대상자인 신자는 결국 이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들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성도가 가지는 이 영적인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이제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제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성령의 역사가 이제 멈추어지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동감이 사라지고 졸게 되고 영적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한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 명의 처녀들이 모두가 신랑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열 명의 처녀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랑이 멀리 있을 때는 졸았고요. 점점 가까이 올 때는 좀 더 졸다가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아주 깊은 잠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그처럼 이제 고요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은 영적인 깊은 잠에 푹 빠져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도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 현상인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모두가 다 졸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처녀들만 잠을 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라고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혹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더 깊은 잠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의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이 주는 유혹의 향기에 도취되어 영적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졸고 있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당연히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각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급히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황급히 즉시 즉각 일어나야 될 그런 때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우리의 군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급히 일어나서 깨어서 있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더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세상 끝날 또 주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곧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졸고 있거나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황급히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 깨어있으라고 하였고요. 또 준비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어느 때 집을 침입해 들어옵니까? 그것은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이제 침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깨어났어야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도적이 왔다 갔다는 것을 이제 알지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들은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겠어. 지금은 오시지 않을 거야. 또 몇 년, 뭐 한참 뒤에나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존 오웨는 신자들은 기도할 때 마음에 있는 은밀하고 기만적인 죄의 사역을 발견하고 자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자각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존 오웨이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죄의 은밀한 그런 사역을 자각하게 되니까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죄에 대한 혐오감을 우리가 이제 내면에 갖게 되어서 또 죄를 대적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잠들어 있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는데요. 중단 없는 기도를 이제 주문하였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항상 각성된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이런 일들은 눈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발휘하면은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온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온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인류가 다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각자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판결을 받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서 한번 그 결정이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번복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이제 효력을 가져오는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죄에 빠져 살다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그 중요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권면하게 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권면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근신할지라. 이게 사도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이거든요. 우리는 잠자서는 안 된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종류의 권면을 성도들이 서로 간에 피차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이제 밤새도록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졸기 쉽고 잠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성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혼자 있으면은 금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기 쉽고 잠자기 쉽죠.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일단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졸음을 이길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조는 것을 보면은 이제 또 잠자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이제 깨울 수 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을 지키게 되면은 효과적이죠. 두 사람 다 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있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세워놓으면은 그 성을 든든히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영적인 졸음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큰 자만에 빠진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옆에 동료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잠을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졸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서로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더라면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의 동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하고요. 또 생각을 나누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서로 나누어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조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에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해야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곧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현세에 있는 것들만 바라본다면 곧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의 신앙의 동료가 필요하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도 화려하게 그리고 또한 편리하게 변모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편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졸기 쉬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고요. 또 세상의 관심을 가지도록 끄는 힘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진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그런 요인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었죠.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일단 세상에 많이 끌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가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살기에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살기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세상이 살기 어려우면은 내세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고 이럴 텐데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푸근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여행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자신들의 본향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역사의 밤이 깊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재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그 주위에 있던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 20절, 21절인데 20절에 보면은요. 주의 재림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책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아주 편리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이 있게 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살고 있는 현 세상에 안주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서 다가오는 그 내세를 이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은노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습니까? 세상의 마법과도 같은 그 향수에 취해서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재림하시게 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우주를 울리는 소리로 들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참으로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이 경고를 잘 새겨서 깨어 있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산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즈음에 모두가 다 졸면서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데 모두가 다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깨어서 주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신실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